오늘 시편은 모든 시편의 마지막을 형성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언뜻 보면 이 시편은 그냥 다 찬양하자라는 얘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논리적 기초와 또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처음에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1절은 찬양을 드려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따라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즉 찬양의 이유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 5절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수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수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6절로 돌아오면 어떤 자들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절을 보면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반복적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또 숨겨진 면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말인데, 뜻은 같은 말인데 이것을 단어를 바꾸고 약간씩 변형을 줘서 그 숨겨진 의미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도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의 성소에서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소에서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가 사실 같은 말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게 되었습니까? 성소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드려지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드려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함께 만나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접점이 생기는 바로 그 장소죠. 그곳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찬양의 말씀은 그 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성소라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뿐만 아니라 하늘의 궁창, 모든 우주세계와 피조세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찬양이 모든 우주세계 속에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 속에서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확장되어진 찬양이 모든 우주세계와 피조세계 속으로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온 피조세계를 향하신 온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찬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수단을 이야기하죠. 그 수단은 나팔 소리, 이제 각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야 된다. 여덟 가지 악기들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아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존재들, 즉 피조세계 모두는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될 의무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죠. 여러분들이 1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뒤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2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3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4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5절에도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6절에는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하라는 이 말이 11번이 반복이 되고 있고 할렐루야가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도 할렐루야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할렐루야도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13번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는 말로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다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의 장군이 자기의 부대의 모든 전략과 화력을 어떤 한 곳에다가 집중시켜서 포격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전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간구와 이 모든 촉구가 어디에 딱 물려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모두 다 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찬양, 이 시편 150편은 사실상 2절에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원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능하신 행동, 능력 있는 행동. 굉장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간과 피조물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뿜어져 나왔던 그리고 그 위대하심이 전적으로 드러났던 하나님의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간략하고 축약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 66권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보았던 원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 원 그림이 그에게는 어떤 시적인 언어로 압축이 되어서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그가 보았던 원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 옥중서신을 쓸 때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문장인데 단 한 호흡으로 끌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감옥인 것이고 도저히 찬양의 입술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탄식이 터져나온 장소인데 에베소서는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냥 인사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면 인사와 서론의 부분이 꽤 깁니다. 한 10여 절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에베소서는 아주 짧게 딱 두 절만 이야기를 해놓고는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의 가슴 속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뚫고 바울의 어떤 심령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의 영혼을 뚫고 세상 바깥을 향해서 토해져 나오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찬양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난 찬송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 그럼 그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던 그 신령한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하셨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었다. 예수님 때문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입술로 통해서 고백되어지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생명을 얻은 것도, 내가 영생과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군요.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그림이 바로 계시록이죠. 우리 계시록에도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하늘의 그 놀라운 모든 신구약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천생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도대체 뭐라고 찬양하는가. 그럼 이 찬양의 고백이 결국에는 성경의 완성이요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결국엔 무엇을 찬양합니까? 구원하심. 구원하심. 결국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는 사실, 제가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슴에 우리 손을 얹는다 그러죠. 그냥 심령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난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한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구나. 그게 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의 기자처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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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해라, 비포와 수금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라도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해라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고백,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무에게나 드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정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이 나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정말로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찬양은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짐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쁜 일, 슬픈 일, 또 즐거운 일도 있었겠죠. 또 한 걸음 한 걸음 탄식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왔던 걸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곧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라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의 유사품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비슷한 즐거움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절대로 우리에게 그 유사품을 던져줄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는 유사품을 던져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저는 뭐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 어두웠던 그 인생의 전반부의 모든 사건들과 기억들이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모든 이유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정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메아리처 주님을 주님인지도 모르지만 세상을 향해서 외쳐 부를 때 누군가를 찾을 때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끌어 오셔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다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것을 종합적인 그림을 깨닫고 알게 되고 주님을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지금은 해석되지 않는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신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완벽한 섭리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의 마지막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시편의 위치에 있는 위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탄식, 외침, 부르짖음, 절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산의 힘산 암소떼들 같은 자들이 나를 내 영혼을 찢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주여, 내 우편을 돌아보옵소서, 내 왼편을 돌아보옵소서. 어떤 사람도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고 누구도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눈물로 점철되어진 그 고백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종결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종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속에 있든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나는 너를 붙들고 반드시 너의 삶을 나의 구원의 은혜로 완성하고 말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굳게 붙들어 결국에는 마지막에 너의 입술에서 주님, 주님의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님 넉넉합니다, 그 은혜만이 저를 살게 했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행복하시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버둥 춤,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눈물과 탄식을 넘어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권능의 궁창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속해 있든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게 만드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3.1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도 영원에 이따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의 고백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 모든 삶들